부인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5일 밤늦게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20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골자로한 인프라 예산 법안 절차를 일단락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월에 초당적으로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이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수개월 동안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그러나 인프라 예산 법안과 함께 추진했던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 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하원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몇 시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 즈음인 11월 20일까지는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후에 성명을 내고 하원이 11월 15일 주간에 사회복지성 예산 법안을 통과시킬 걸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약 임상시험 결과 입원 이후가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사는 비만이나 당뇨병 등 입원에 위험이 높은 코로나 환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안에 이 약을 복용하면 입원율이 89%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바르의 효과를 능가하는 거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크는 지난달 임상시험 결과 몰루피라비르가 코로나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사 측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임상시험을 감독한 전문가 패널도 예상 밖 결과에 시험을 중단하고 사용 승인 신청에 나설 걸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전 중인 에티오피아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격화하고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어 모든 내전 당사자는 적대 행위를 끝내고 지속적인 휴전과 위기 해결을 위해서 대화 시작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부군과 반군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에 군사 충돌이 벌어져서 수천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안보리가 에티오피아 내전과 관련해 낸 두 번째 성명으로서 아일랜드, 케냐, 니제르 등 5개국이 주도했습니다. 제럴딘 번 네이선 주 유엔 아일랜드 대사는 이번 성명은 안보리가 6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에티오피아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일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사태와 관련한 안보리 공개회의는 8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총선 관련 폭력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친이란 정파 지지자 수백 명은 5일 수도 바그다드에서 지난달에 실시된 총선 결과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은 정부 청사와 외교 공간이 밀집돼 있는 그린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경찰과 보안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으며 허공에 공포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과정에서 시위대 적어도 20여 명과 경찰관 9명이 다쳤다고 병원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00여 명이 다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헤즈볼라 여단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서 시위자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는 지난달 총선에서 반미, 반외세 성향의 사이룬 정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최다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친이란 정파인 파타 동맹은 14석을 얻는 데 그치는 등 이라크 안에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연계된 정당들은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BOA 뉴스 박영섭입니다.
학교 댄스 파티인 프롬이 금지되어 있던 80년대 미국의 작은 마을 보먼트. 마을에서 열린 시의회에서 전학 온 고등학생 렌 맥코맥은 성경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9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다윗 왕도 노래 부르며 자유롭게 춤을 췄다고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4년 미국에서 개봉한 허버트 로스 감독의 뮤지컬 애정 영화 풋루스입니다. 한국에는 자유의 댄스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아이들이 탈선하는 걸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춤과 로큰롤 음악을 금지한 보수적인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빈 베이컨, 로리 싱어, 다이앤 위스트, 존 리스고, 세라 제시카 파커 등이 출연했는데요. 영화 자유의 댄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대도시 시카고에서 태어난 자유분방한 고등학생 렌 맥코맥은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엄마와 함께 둘이 큰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미국의 남서쪽 작은 마을 보먼트로 이사옵니다. 보먼트는 자유로운 시카고와는 다르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자리 잡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게다가 시의회가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춤추고 록음악 듣는 걸 금지했다는 사실을 렌은 알게 되죠. 또 렌은 엄마,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다가 요즘 시대의 자유로운 문화와 음악, 그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목사의 설교에 반발을 느끼며 마을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이 마을에서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어른들이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마구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딸 아리엘과 청소년들을 통제해오던 쇼 목사는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렌은 이런 분위기를 받아들이기보다 고등학생들의 졸업기념 댄스 파티인 프롬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시의회에 용기 내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기로 마음먹는데, 허버트 로스 감독의 영화 자유의 댄스는 작사가 딘 피치퍼드가 자유의 댄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탄생했는데요. 딘 피치퍼드가 직접 각본도 썼습니다. 피치퍼드는 앨런 파커 감독의 1979년 영화 페임의 타이틀곡 가사를 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원래 영화 자유의 댄스 주연으로는 톰 크루즈와 롭 로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톰 크루즈는 뜨거운 가슴으로 내일을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고요. 영화 어젯밤에 생긴 일로 유명한 배우 롭 로는 세 번이나 영화 자유의 댄스 오디션을 받고 춤 실력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감독이 원하는 10대를 반영하는 외모도 갖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이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또 슈 목사와 갈등 관계에 놓인 자유로운 딸 아리엘 역할로 마돈나와 헤빌랜드 모리스도 오디션을 봤었다고 하고요. 데릴 한나에게도 아리엘 역할을 제안했지만 한나는 1984년 개봉한 영화 스플래시의 여주인공 메디슨 역을 맡아서 거절했고요. 로리 싱어가 결국 여주인공을 맡게 됐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여러 곳에서 촬영됐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트랙터 결투 장면은 유타주 페이슨의 페이슨 고등학교 주변에서 촬영했고요. 교회 장면은 아메리칸 포크라는 도시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던 하이스판 레스토랑 장면은 유타주 중북부에 있는 상공업 도시 프로보에서 찍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1980년대 후반에 문을 닫아서 현재 자동차 부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엘모어 시티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엘모어 시티에서는 실제로 과음을 막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춤을 금지했다고 하고요. 춤을 금지하면서 마을에서는 졸업 무도회인 프롬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 2월 엘모어 시티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도회 개최 허가를 요청하면서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를 허락했다고 하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Kenny Loggins의 Footless, 모두 발을 마구 움직이며 자유롭게 춤을 추라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에서 자유분방한 전학생 렌 메콤의 역할의 케빈 로드 베이커는 미국 배우입니다. 베이커는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건축가 아버지 사이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베이커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장학금을 받아 5주 동안 여배우이자 무용가인 글로리 벤스콧으로부터 연극을 배우게 됐는데요. 이 경험으로 베이커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베이커는 17살 때 집을 떠나 뉴욕에서 연극 경력을 쌓았고요. 그러다가 1978년 존 랜디스 감독의 코미디 영화 애니멀 하우스의 악동들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눈에 띄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1979년 미국 텔레비전 연속극 Search for Tomorrow에 출연했고요. 1980년 숀 커닝엄 감독의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출연했습니다. 베이컨이 주목받은 건 1982년 영화 청춘의 양지에서였는데요. 그 후 영화 자유의 댄스로 10대들을 공부하면서 노력한 베이컨은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 베이컨은 1988년 영화 She's Having a Baby에 출연했고요. 1990년 영화 불가사리에서 괴물로부터 마을을 구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JFK, A Few Good Men, 아폴로 13, 패트리엇 데이 등이 있고요. 케빈 베이커는 텔레비전 영화 찬스 일병의 귀환으로 2010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텔레비전 영화 부문 남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또 베이커는 2003년 영화 산업에 대한 공헌으로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입성해 별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데니스 윌리엄스의 Let's Hear It For The Boy, 그 소년의 말을 들어봐요. 함께 듣고 오시죠. "자유의 댄스" 중 목사 딸 아리엘 역할의 로리 싱어는 미국 배우이자 가수 모델입니다. 로리는 지휘자 자크 싱어의 딸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자랐는데요. 로리는 음악계의 영재였다고 합니다. 13살 때 첼리스트로 오리건 교향악단과 협연했는데요. 나중에 줄리아드 스쿨 음대에 입학해 가장 어린 나이에 졸업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1980년대 초 로리 싱어는 연기에 집중하기 전에 엘리트 모델 매니지먼트와 계약했고요. 마침내 영화 페임을 각색해 만들어진 텔레비전 연속극 페임에 캐스팅돼서 1982년부터 1983년까지 10대 무용수이자 첼로 연주자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로리 싱어는 영화 자유의 댄스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면서 영화 레인시티, 썸머 히트, 선셋 그릴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의 허버트 데이비드 로스 감독은 미국 배우이자 안무가 영화감독입니다. 로스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이 모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로스는 연기 경력을 쌓기 위해 뉴욕으로 갔다가 무용에 매료돼 무용 공부를 했는데요. 1942년 맥베스의 순회 공연에서 세 번째 마녀로 무대 데뷔를 했습니다. 그 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안무가로 활동했는데요. 그가 안무를 맡은 작품으로는 1954년 영화 카르멘 존스, 1968년 영화 환희걸 등이 있고요. 허버트 로스는 1969년 영화 굿바이 미스터 칩스로 첫 영화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감독한 영화 올빼미와 새끼고양이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후 로스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자유의 댄스 외에도 줄리아 로버츠를 스타로 만들어줬다는 1989년 영화 철목년, 스티븐 마틴 주연의 1990년 작품 나의 푸른 하늘,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1995년 영화 보이즈 온 더 사이드 등 인기 작품을 연출했는데요. 허버트 로스 감독은 2001년 10월 뉴욕 맨해튼에서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앤 윌슨과 마이클 리노의 Almost Paradise. 거의 천국이에요.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1980년대 미국의 춤 문화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80년대 미국의 춤과 음악은 과연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댄스 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인기 있던 디스코 음악이 사라지고 포스트 디스코가 등장했고요. 1980년대 초 빠른 템포에 들썩거리는 느낌의 뉴 웨이브와 전자악기인 신시사이저를 주로 이용한 음악인 신스팝이 결합해 댄스 팝이 탄생했습니다. 댄스와 팝이 결합한 댄스팝은 일반적으로 쉽고 복잡하지 않은 노래 구조로 비트가 강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곡에 중점을 둬서 팝 음악과 비슷합니다. 댄스팝 음악은 일반적으로 음반 제작자가 곡을 만들고 작곡한 후 제작해 노래를 연주할 가수를 고용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와 가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영향을 받은 음악이 바로 댄스팝이라고 하는데요. 댄스팝의 종류로는 컨템포러리 R&B, 하우스 음악, 트랜스, 테크노, 일렉트로 팝, 뉴잭 스윙, 펑크, 팝, 록 등이 있고요. 대중적인 주류 음악 스타일인 댄스팝을 공연하는 주목할 만한 가수로는 셰어,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스파이스 걸스, 엔싱크,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 아리아나 그란데, 백스트리트 보이즈, 마이클 잭슨, 패셔 보이즈, 데비 깁슨, 티파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80년대 초 데뷔한 이후 댄스팝 음악을 대중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가수로는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이 있죠.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바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영웅을 기다리며 참고 견딜 거예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약 82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음악은 톰 스노우, 짐 스타이먼, 케니 러긴스, 딘 피치퍼드가 맡았는데요. 음악 감독인 마일즈 굿맨이 영화 자유의 댄스 음악을 편곡했다고 하죠. 자유의 댄스 사운드 트랙은 당시 미국에서 900만 장 이상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빌보드 음반 순위 정상에 올라 두 달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영화가 출시되기 전에 음반을 먼저 발표하면서 음악이 영화의 광고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죠. 타이틀곡 풋루스를 부른 케니 러긴스는 이 영화로 80년대 최고의 영화음악 스타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허스키한 로큰롤 창법이 매력적인 가수 보니 타일러, 호주 록밴드 무빙 픽처스도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무빙 픽처스의 Never, 절대로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자유의 댄스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80년대에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지만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다. 가장 큰 약점은 이야기다.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노래 Funloose와 Let's Hear It For The Boy는 발끝을 두드리게 만드는 전염성 있는 노래들이다. 케빈 베이컨을 스타로 만든 영화 자유의 댄스는 캐스팅이 훌륭했다. 촬영 기법이 아름답고 활력이 넘친다. 이런 소감을 전했고요. 영화 자유의 댄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카고 리더 평론가는 자유의 댄스에 등장하는 곡들의 배열은 훌륭하다. 1983년에 개봉한 또 다른 춤 영화 플래시댄스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호평했고요. 시카고 선타임즈 평론가는 영화 자유의 댄스는 마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화려한 10대 캐릭터를 소개하려고 하며 뮤직비디오가 되려는 경향이 있어 너무 많은 목적이 결합해 혼란스러운 영화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샬라바의 댄싱 인 더 시트, 침대 위에서 춤을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리엘과 목사인 아버지는 자주 갈등에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아리엘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빠가 믿는 모든 걸 내가 믿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 난 아빠를 믿어요. 또 다른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드디어 학생들의 프롬댄스가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날, 댄스장에 모인 학생들이 어쩔 줄 몰라 다들 가만히 있을 때 랜이 뛰어들어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춤추자! 이번에는 영화 자유의 댄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랜은 마을 어른들의 억압과 큰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그들의 통제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혼자 빈 창고로 차를 끌고 오는데요. 거기서 자유롭고 신나게 스트레스를 분출하며 춤을 추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렌을 마을에 새로 이사온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있던 쇼 목사는 렌의 성숙하고 생각 있는 태도에 그동안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아리엘을 자신의 프롬댄스 파트너로 승낙받기 위해 찾아온 렌에게 드디어 쇼 목사가 마음을 여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칼라 바나프의 Somebody's Eyes, 누군가의 눈,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댄스 영화의 전성기라고 불리던 80년대 춤을 통해 자유를 발산하는 청춘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영화 자유의 댄스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케니 러긴스의 I'm Free, 난 자유로워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과 같이 걷는다면 십리길을 걸어도 다리가 아픈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길도 행복한 길로 바뀌는 마법. 바로 사랑 안에 그 마법의 열쇠가 있는 듯합니다.
Serenade the flowers with their melodies of love.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빗방울은 부드럽고 새들은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네요. 언덕 넘어 무지개를 보세요.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라는 가사에 사랑의 찬가 A Lover's Concerto 사라본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1958년 8월부터 시작된 빌보드 핫100 차트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음악 분야의 순위를 발표하는 차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보드 핫100 차트가 시작된 바로 그 다음 해죠. 1959년 가을에는 과연 어떤 곡들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는지 1959년 9월부터 12월 사이 빌보드 핫100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순위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두 곡이 눈에 띄는데요. 9월 초에는 24위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한 주 만에 15계단을 뛰어오르더니 그 다음 주에는 7위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는 2위까지 단숨에 뛰어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비 다린이라는 가수였는데요. 그런데 이 바비 다린이 이렇게 차트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던 이 비슷한 시기에 바비 다린과 거의 유사한 순위 기록을 보인 또 다른 가수가 있었어요. 바로 폴 앵카라는 가수였는데요. 이 폴 앵카라는 가수는 이보다 2년 전인 1957년 다이애나라는 곡으로 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휩쓴 저력을 가진 그런 가수 겸 작곡가였습니다. 다이애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폴 앵카의 음악은 많은 동료 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1959년 9월 이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함께 격돌하게 된 바비 다린 역시 바로 이 폴 앵카 음악에 영향을 받은 그런 가수이기도 했어요. 이런 인연이 있었던 두 사람이 과연 어떤 곡으로 1959년 9월 빌보드 차트 순위 경쟁에서 마주치게 됐을까요? 두 곡 중에서 먼저 폴 앵카의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어깨에 기대라고 말하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들어볼게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Shoulder.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날 안아주세요.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라는 달콤한 가사에 이 매력적인 폴 앵카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잘 표현됐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였습니다. 1950년대 하이틴 스타로 혜성처럼 나타났던 폴은 15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직접 만든 곡 다이애나로 팝 음악계에 데뷔하게 되고요. 이 데뷔곡은 미국에서 무려 13주 동안이나 음악 차트 상위권을 지킨 전설적인 곡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데뷔한 지 2년 뒤 1959년에 폴은 방금 들으신 이 노래를 작곡해서 컴백하게 되는데요. 10대 시절 폴의 풋풋한 목소리가 전하는 이 로맨틱한 노래는 그 시절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폴의 이 노래는요,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최고 순위 2위에 그치고 맙니다. 9월 첫 주 41위 진입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12계단이나 상승해요. 그래서 29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또 그 다음 주에는 19계단이나 올라서면서 단숨에 10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폴 앵카가 10위 자리에 올랐던 9월 셋째 주에는 이 비슷한 속도로 폴을 앞서가던 바비 다린이 7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이 9월 마지막 주에는 폴이 7위, 바비가 2위를 기록하면서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비 다린의 이 가파른 순위 상승을 따라서 폴 앵카 역시 바비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데요. 이 둘 중에서 먼저 1위에 당도한 사람은 바로 바비 다린이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드디어 바비 다린이 1위를 차지했고요. 바로 그 뒤 2위 자리는 폴 앵카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순위 구도는 10월 둘째 주를 지나서 셋째 주까지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폴 앵카는 결국 바비 다린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2위에 머물다가 10월 넷째 주부터 3위로 떨어지게 되죠. 3위 자리에서 3주 정도 머물렀던 폴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는 11월 셋째 주에 4위, 11월 넷째 주에는 5위를 기록하면서 점점 정상의 자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막강한 상대였던 폴 앵카의 맹추격에도 당당히 1위 자리를 무려 9주 동안이나 지켰던 주인공 바비 다린의 노래는 과연 어떤 곡이었을까요? 바로 칼잡이 맥이라는 제목의 맥 더 나이프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1920년대 말 독일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 이 서푼짜리 오페라 더 쓰리 페니 오페라에 쓰였던 곡을 재즈풍으로 새롭게 만든 그런 곡이었어요. 따뜻한 연말 분위기에 잘 어울릴 법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맥 더 나이프는요. 이런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가사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어 이빨에 물려 진홍빛 물결이 퍼지기 시작해 길가에는 시체가 놓여있지 누군가가 그 칼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가사의 맥 더 나이프는 주로 살인사건이나 공포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곡이 쓰였던 서푼짜리 오페라의 극중 노상강도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다소 섬뜩한 가사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195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곡은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듣는 명곡으로 남아있는 바비 다린의 맥 더 나이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1959년 가을 빌보드 차트 핫100 이야기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there, and it shows them pearly white. Just a jackknife has old Maggie, babe, and it keeps it out of sight. You know when that shark bites with his teeth, babe, scarlet billows start to spread. Fancy gloves, though, wears old Maggie Heath, babe, so there's never, never a trace of red. Now
sidewalk, uh-huh. Ooh, Sunday morning, uh-huh. Lies a body just oozing life. Got someone sneaking round a corner. Could that someone be Mac the Knife? There's a tugboat down by the river, don't you know, where a cement bag just drooping on down. Oh, that cement is just, it's there for the weight, dear. Five will get you ten, old Mackie's back in town. Not to hear about Louis Miller, he disappeared, babe, after drawing out all his hard-earned cash. And now Maggie spins just like a sailor. Could it be our boy's done something rash?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V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5일 밤 늦게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20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골자로 한 인프라 예산 법안 절차를 일단락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월에 초당적으로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지난 수개월 동안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그러나 인프라 예산 법안과 함께 추진했던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애초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하원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도파 의원들은 이날 몇 시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 즈음인 11월 20일까지는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후에 성명을 내고 하원이 11월 15일 주간에 사회복지 예산 법안을 통과시킬 걸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약 임상시험 결과 입원율과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5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사는 비만이나 당뇨병 등 입원 위험이 높은 코로나 환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안에 이 약을 복용할 경우 입원율이 89%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효과를 능가하는 거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머크는 지난달 임상시험 결과 몰루피라비르가 코로나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사 측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임상시험을 감독한 전문가 패널도 예상 밖의 결과에 시험을 중단하고 사용 승인 신청에 나설 걸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전 중인 에티오피아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격화하고 있는 군사적 충돌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어 모든 내전 당사자는 적대 행위를 끝내고 지속적인 휴전과 위기 해결을 위해서 대화 시작 여건을 조성하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부군과 반군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군사 충돌을 벌여서 수천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안보리가 에티오피아 내전과 관련해서 발표한 두 번째 성명으로 아일랜드, 케냐, 니제르 등 5개국이 주도한 것입니다. 제럴딘 번 네이선 주 유엔 아일랜드 대사는 이번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6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에티오피아의 심각한 상황에 다시 한번 통일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태와 관련한 안보리 공개 회의는 8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총선 관련 폭력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친이란 정파 지지자 수백 명은 전날 수도 바그다드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총선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은 정부 청사와 외교 공간이 밀집한 그린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경찰과 보안군은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으며 허공에 공포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과정에서 시위대 적어도 20여 명과 경찰관 9명이 다쳤다고 병원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00여 명이 다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또 헤즈볼라 여단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서 시위자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는 지난달 총선에서 반미, 반외세 성향의 자유른 정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최다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친이란 정파인 파타 동맹은 14석을 얻는 데 그치는 등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연계된 정당들은 참패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6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